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광이 가득 나타난 전설적인 그 전쟁 한 복판에서 구원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칼로 그 대적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든 불과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내용을 살펴볼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전쟁의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분명히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기 전에 그 속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죽고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은 허상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판을 펼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대적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먹고 괴롭혔는데, 그런데 그 전쟁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대적은 하나님께는 불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라 그랬더니 미디안이 간 겁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치라 하셨더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라 그러면 미디안은 꿈쩍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지라 그러면 미디안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뒤집으시면 승패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면요, 4절 보시면 그들의 특징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5절 보니까 비유하기를 그 메뚜기 떼가 그 들판에, 그 수많은 떼가 들판에 메뚜기 떼가 몰아오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는 것처럼 미디안이 바로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거기다가 그들은 그런 먹을 것에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살던 그때에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2절 보시면요, 그들이 미디안의 그 위협에 쫓겨 급한 짐을 싸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 굴 속에 들어가고 산성을 그들이 집삼아서 7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그 피난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졌죠? 1절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습니다. 또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운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아는 것 같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리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했던 그 패턴 가운데에서 이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벌어진 것이죠? 미디안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발생된 전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처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적으로 그들이 행하였을 때 이 전쟁,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그 도구,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이 전쟁이 발생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미디안이 악하고 강해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찌하면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생명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만족과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전쟁인 것입니다. 그들을 그저 영원히 멸하려고 주신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 사필귀정, 자승자박 그렇게 범죄한 백성들의 그 해당하는 응당 어떤 심판이나 어떤 파멸이나 멸망이 와야 할 11절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 그림이 멸망이 아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어떻게요? 그 목소리를 청종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 영광스러운 사사를 부르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죠. 그렇게 전설적인 그 승리의 영광 한 복판에 있었던 그 기드온 불과 300명 가지고 그 십수만 명의 대군을 물리쳤던 그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인물 그 기드온 그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성경에 나온 첫인상이 무엇입니까? 미를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여러분 미를 타작한다 했을 때 밀은 어디서 타작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밀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그 많은 밀을 쫙 펼쳐놓고 그 추수하는 자가 도리깨질이라고 하죠. 사정없이 그 밀을 패대기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밀 알곡과 그 겨와 쭉정이가 붙어있는 것들이 그 도리깨질을 하는 순간마다 탁탁 튀어요. 그러면 사방이 팍 튀어있는 그 마당에서 바람이 슉 불면 무거운 알곡은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지고 그 바람에 쭉정이와 쓸데없는 겨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 추수에 소출을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 타작마당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잔치를 벌이듯 기뻐하는 마음으로 타작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리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했다 그랬죠?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이 타작했다는 내용이 그의 첫인상인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그 포도주 그 즙을 짜는 그 틀을 말하는 것인데 포도 알갱이들이 가득 있는 그 포도주 틀에 그것을 짓이기고 위에서 눌러버리면 밑에 관을 통해서 그 포도주 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안반을 동그랗게 판 그것을 술틀, 포도주 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면보다 좀 아래에 있는 지하 같은 땅이에요. 기드온이 넓은 마당을 두고 그 움푹 파여 있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작은 양의 밀을 미디안 사람들이 혹 보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어서 사주를 경계하고 다시 숨죽이며 조마조마하면서 그 작은 양의 밀을 타작했던 그 두려움 가득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용사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 그저 우리의 그 무거운 어깨에 삶의 무게가 하나 더 얹혀지면 그곳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몸이 연약할 때 마음이 무너져서 근심이 하나 더 쌓이는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7년 동안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갔던 그 여느 보통 주민들과 다름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넌 어찌 그렇게 숨어 있느냐, 넌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도 역사도 의미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결국 그 믿음의 모든 선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순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믿음의 상태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부름을 받았다,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눈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참 두려움이 많죠. 여러 가지 생활의 위기, 어떤 형편의 어려움, 질병의 그런 연약함, 많은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곧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과 동일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용사여 주님이 부르셨는데 사자를 통하여서, 근데 기드온 안에는 아직도 그 심드렁한 그런 연약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그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토굴에 들어가야 하고 왜 우리가 그 모든 양식을 빼앗겨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왜 이런 질병과 이런 가난과 이런 흉악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고통스러움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심드렁하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13절 중간에 보시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가 숱하게 듣고 자란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그의 영광을 보이셨는가? 어떻게 애굽에서 그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는가? 그가 참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까 우리 3.5 선교회가 불렀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집 아들이 탁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내오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면 왜 우리 가정 이런 문제로 지금 골치 아파합니까? 왜 지금 이 가정이 지금 쓰러져 무너지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아프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우리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추악하게 무너져 내립니까? 하고서 반문하는 그런 철없는 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지금 기드온과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에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모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신 그것을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에 그 젊은 기드온이 전혀 마음에 왜 하나님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신 그 우리 부모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신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듣기로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이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내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답답하여 이길 힘이 없는 그런 답답한 기드온 그 술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위를 까부르고 타작을 해야만 했던 그 기드온이 참 가슴 복받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는 가라. 어디로 가란 겁니까? 싸움터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조상들이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경험했는 줄 아니? 어디서 경험했는 줄 아니? 너도 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 술틀에 숨어있지 말고 그 산에 있는 웅덩이 속에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전쟁터로 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술틀에 숨어서 그렇게 푸념하고 힘들어한 그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역사 모든 이적으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곳으로 너는 들어가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고센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왔더니 뒤에는 그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과 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려져 있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지경, 그 가슴 답답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보다 더 강한 그 가나안 여리고성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아간 그 여호수아의 그 모든 군대가 그 성을 친히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거 숨어있지 말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나아갔는가, 너를 보낸 이가 누군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 음성으로 불러 그 싸움터로 보내셨다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면 결국 이 모든 전쟁에 매듭을 지으시고 그 모든 일을 구원으로 성취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싸움터로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저 조상들에게만, 그들 부모들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그 이삭의 하나님은 곧 야곱의 하나님 되셨던 것처럼 그 조상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 그 믿음 약한 숨죽여 타작했던 기드온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아주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라 했더니 15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쉽게 그 마음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그 약한 집에서도 가장 작은 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으십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믿음의 기계를 회복하고 싸움터로 나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만, 스톱, 막으시죠. 하나님 왜 막으셨죠? 왜 막으셨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도다. 내가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낼 수 없다.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손에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왜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넘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전쟁터로 보낼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참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간신히 그 믿음의 기계를 회복한 기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조금 더 힘을 길러서 그 전쟁터로 나가도 모자를 파네. 그렇게 해봤자 3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13만 5천 명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네, 너와 함께하는 자가 너무 많다. 근데 주님은 분명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 어차피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수를 데리고 와서 이 전쟁 승리했을 때 이 전쟁 내가 이겼다, 내가 했다, 내 손의 힘으로 이 전쟁 이겼다 하는 그것이면 이 전쟁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구원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너무 많다. 갈 수 없다.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2만 2천 명을 뚝 잘라 돌려보냅니다. 주님, 만 명입니다. 이제 됐죠? 아니다. 그래도 많다. 그리고 돌려보내서 300명 남는 300명. 네. 이쯤이면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할 전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그 승리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를 부르시고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기드온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6절 말씀처럼. 오늘 보면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전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병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전술과 전략과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 모든 것이 여호와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드온의 말을 잘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참 그가 겸손한 줄 아는데 여러분 어떠한 겸손한 말도 우리 집은 가장 약하고 그 약한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피 흘리셨던 것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감싸지지 않는 이 겸손의 고백은 곧 교만의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낮아져야 할 때와 우리가 믿음의 패기를 가져야 할 때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엇박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할 때인데 주님 저는 작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상 교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쟁 그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 한 사람, 이 기드온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거짓된 겸양이 아닌 참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수많은 전쟁을 주님이 펼치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 된 사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죠. 참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 평범하고 지극히 대단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 손으로 이겼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경험 없는 우리와 같은 지혜 없는 우리와 같은 힘 없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때로는 삶의 무게와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다 되지 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참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는 뭐 한 10년, 20년 가지고 어디 뭐 명함 내밀 수 없잖아요. 믿음 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50년 됐습니다. 60년 됐습니다. 그런 분들 가득 모여 계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 3.5 선교회가 참 주눅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러한 주눅드는 마음이 또 어디로 또 옮아가냐면 정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갖기 쉬운 그 오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른들이 하는 그 갖고 있는 그 전통,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생활이 참 어떨 때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거짓된 겸양으로 주눅들고 넘어지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이런 젊은 세대가 반드시 그런 영적인 균형 감각, 건강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건강한 그리고 균형 잡힌 믿음이 회복이 됩니까? 십자가를 보면 정확하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첫 번째, 언제 우리가 낮아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죄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그 죄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렇게 죽게 할 만큼의 아주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십자가가 날마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의 아들을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의 그 존재와 가치와 영광이 그 아들의 피로 사실 만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깨달으면 큰 용사여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경험 없고 지혜 없지만 주님 주시는 성령 의지하여 내가 나갑니다. 주님. 이런 정확하게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최근에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 한 평균 나이 정도? 한 70세 정도? 네. 70은 돼야지 우리가 또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앞부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 권사님들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 자리가 비어서 해가 갈수록 이렇게 한 자리 한 줄 한 줄 앞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면 또 한 줄 옮기고 또 데려가시면 한 줄 앞으로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지만 한켠에는 마음에 참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운동회 때 뒤에서 우리가 달리기 기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흙장난하고 친구랑 재밌게 놀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 달리기 하는 앞에 줄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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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요. 네 줄 남고 세 줄 남고 두 줄 남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말이 사라집니다. 장난치질 않아요. 얼굴이 사색이 되고 긴장이 역력한 그런 모습이 되죠. 그렇게 한 줄 앞으로 오시는데 제가 믿음의 권면을 우리 3.5 선교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50년, 60년 하신 분들 틈바구니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앞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줄 한 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순서대로 앉지만 마시고, 예. 3.5선교회라도 여러분 앞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 예배 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보지 않은 싸움, 내가 들어가보지 않는 헌신의 자리, 내가 참 어른들에게만 맡겼던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경험이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경험 없고 부족한 자들을 쓰길 좋아하십니다. 예. 저는 우리 필립 집사님 계시고 김재영 집사님 계시고 또 션 집사님 이렇게 세 분 앞에 앉아 계시는데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십수만의 대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300용사로 저는 보입니다. 예. 아마 그 우리 집사님들 이 뒤통수 어르신들 보실 때 너무 좋으시죠? 예, 제가 아까 특송하는 거 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특송하는 모습만 보셔도 눈물이 나시는지 예, 그와 같은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앉아만 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앞으로 올 3.5선교회에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펌프질할 때 먼저 한 바가지를 부어야 그 샘솟듯이 물이 솟아가게 하는 그 물처럼 지금은 작고 지금은 약할 수 있고 지금은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가장 그 전쟁의 선봉장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서 내가 들어가 보지 않는 그 싸움,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모든 싸움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승리도 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질병도 고치시고 세상도 뒤집으시고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계와 폐기를 회복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3.5 선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